메뉴의 첫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자, 실업급여 지급액 매월 1조 원 돌파. 실업급여 지급액 매월 1조 원 돌파. 아, 어지러질한 주제입니다. 어지러질한 주제. 실업급여로 매월 1조 원이 나간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슈노트를 하나 냈습니다. AI 확산과 청년고용 유축이라는 이슈노트를 냈는데, 재미로만 한번 보면 AI 확산으로 고용이 가장 유축된 세대가 어디냐? 20대 청년층이 꼽혔습니다. 내려가죠? 30대는 1자, 40대도 뭐 1자, 50대도 1자인데 20대는 내려갑니다. 보면서 아니 AI를 가장 잘 쓰는 세대가 20대인데 같이 젊잖아요. 왜 고용이 내려갑니까? 아, 그거는 현재 AI가 해결하는 일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 신입들이 하는 일이야. 이겠죠?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면 신입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신입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경력 같은 신입. 아, 그쵸. 경력 같은 신입은 뽑는데, 신입 같은 신입은 여기 AI로 대체하기 가장 쉬운 곳에 있구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간단합니다. AI를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경력 같은 신입이 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데, 쉽진 않네. 여기가 20대입니다. AI 노출대에 따른 연령대별 고용 증감을 보면 20대 굉장히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대는 올라가죠? 여기서 준 만큼 이제 30대가 올라간다라고. 한마디로, 빠른 취업이 어렵다. 뭔가 더 뒤로 간다. 25, 26에 취업하던 게 32, 33, 34, 35으로 취업하게 되는 게 AI 시대에 또 보인다는 거고, 특히 AI 고관여 업종, AI가 관여가 많이 되는 업종일수록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하락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출판업. 신규 고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출판업은 AI가 생성형의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입들 뽑으면 뭐 교정시키고 내용 한번 보라 그러고 뭐 잘잘못 찾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요즘에 파일을 통째로 넣으면 AI가 다 돌려버리니까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청년층의 출판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정보 서비스업, 아, IT 쪽이란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 신입들이 하는 일을 AI가 많이 하는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신입들의 취업자 수가 많이 좀 줄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AI 노출도가 적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저런 거 말고 AI 잘 안 사용하는 곳, 거길로 갈래? 거긴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뭐 광업, 음식점, 주점.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업은 아니죠. 이게 옛날에는 AI가 몸을 쓸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 AI가 등장하니까 AI가 머리를 쓰잖아요. 사람이 몸을 쓰고. 거꾸로 됐어. 거꾸로 AI가 몸을 쓰고 사람이 머리를 써야, 그쵸? AI가 힘든 일 하고 사람이 앉아서 하는 뭐 그런 거 하는데, AI가 앉아서 하고 사람이 몸으로 뛰는 그 희한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신입사원들의 취업이 점점점 뒤로 가고 30대에 막 이렇게 늦게 가고 청년층 고용률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재 취업시장은 고용입사의 구인 배수로 보면 0.44까지 내려왔습니다. 2022년도 0.84였어요. 그때에 비해서 고용시장이 두 배로 어려워졌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자, 요거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을 얘기해봤고, 실제적인 오늘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2025년 9월 노동시장 동향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자, 9월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8만 9천 명이 찍혔어요. 전년 대비 10%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 5천 명이 찍혔습니다. 자, 일단 구직급여가 뭐냐 이걸 알아야 공감이 되죠. 구직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이거 뭡니까? 실업급여, 일명 실업수당. 물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다가 취업촉진수당이란 걸 더합니다. 근데 이거 뭐 똑같은 거니까, 이게 없어도 똑같거든요. 취업촉진수당은 잠깐 받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구직급여 그러면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는 다르지만 이 영상에서는 실업급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실업급여는 누가 받는 거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아니면 또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업급여란 거는 실업을 한 사람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냥 실업을 하면 안 되고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돼요. 자발적 퇴사한 분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나 쉴래요? 그럼 안 돼, 안 돼. 그럼 안 줘. 그래서 가끔 와서 얘기하죠. 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너 쉰다며? 쉬기 싫은데 사장님 때문에 쉴래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비자발적 퇴사해야 돼요. 잘라줘야 돼. 해고를 해야 돼.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실업 상태에도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근로 의사가 없어요. 그냥 실업급여 받고 집에서 누워 쉴래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로 의사를 밝혀야 되고요.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가끔 뭐 면접을 보러 갔다는 운동, 뭐, 그쵸? 어디에 뭐 서류를 제출했다는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여기간이란 건 뭐냐? 그 전에 근로를 했던 사람이 실업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저처럼 게이머였어. 집에서. 방구석 게이머였는데. 지금도 방구석 게이머야. 하지만 나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이다. 그건 이제 실업이라고 표현 안 하고 쉰다라고 표현을 하고, 직업이 있었는데 실업, 업을 잃어버렸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일수가 180일, 고용보험을 낸 횟수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얼마를 주나요? 실업급여 하면 얼마 나옵니까? 원래 정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원래 정의는 그래요. 하지만 보통 이걸로 안 받아요. 보통 왜?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 1일 평균 8시간 기준으로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2014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63,000원이에요. 여기 사이 어딘가를 받아. 사실상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거의 비싼 거.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 지금. 언제까지 주나요? 실업한 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 아니면 피보험기간, 내가 보험료를 낸 게 1년이냐 뭐 3년이냐 기간 따라 다른데, 최소 120일, 4개월에서 최대 270일, 보통 9개월, 270일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얼마가 됐냐? 9월 구직급여 지급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2만 5천 명입니다. 9월 실업급여로 나간 지급액은 1조 670억이에요. 전년 동월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181만 명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네. 코로나 때 되게 높아졌죠. 코로나 때 되게 높아졌다가 코로나 끝나고 일자리 늘어나 좀 줄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실업급여자 수가 올라갔습니다. 181만 명이니까.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냐?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를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12.3조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실업급여가 월간 1조 원이 나갑니다. 1년에 12조가 좀 넘으니까 1조보다 조금 더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추정을 하자면은 간단하게 연환산해보면 12.8조? 13조 언제로 될 것 같아요. 아마 역대 최고 지급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에 4.5조였는데 뭐 거의 2배 이상 쭉 지금 연간 실업급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실업급여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저 돈은 누가 주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급여를 내면 1.8%가 고용보험료로 나가요. 소위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우리가 내잖아요. 직장인들은 다 냅니다.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 여기서 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용을 하는 보험이니까 내가 실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아둔 재원에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까 고용보험기금 적자냐? 고용보험기금은 더 큰 기금이고, 여기 안에 이렇게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급여 수당,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거, 돈을 주는 거. 이 계정 재정 수지를 보면은 적립금이 한 3조 6천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 아직 적자는 아니구나. 근데 잘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7.7조 원을 빌려왔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적립금이 3.6조인데 빚이 7.7조야. 실제로는 한 4조 정도 이미 기금이 고갈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8% 된 걸로는 이미 고갈 상태야. 매년 이제 빌려와야 되는 거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 거기서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건 실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빨리빨리 취업을 하시라고 이제 도와드리는 기금이니까 의도는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 사회의 방어망이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늘어날까요?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냐? 실업급여 이렇게 늘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9월 실업률은 2.1%입니다. 이 정도면은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보통 자연실업이라 그러죠? 내가 이직을 하게 실업을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2%는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9월 실업률이 2.1%면 우리는 거의 완전 고용의 나라인 거죠. 굉장히 좋은. 신기하죠? 저도 항상 이게 신기한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2% 정도가. 실업률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니, 그러면 실업률은 날마다 좋고, 날마다 내려가고, 심지어 2.7, 이제 1%대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왜 늘어나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실업률은 날마다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왜 늘어나냐? 일단, 좋은 거. 좋아서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실업급여가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수급 기간을 늘린 일이 있었어요. 최장 6개월을 받았는데 최장 9개월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 플랫폼 근로자들 있죠. 그런 분들까지도 실업급여가 커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텁게 보장을 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지급액도 예전에는 평균 임금의 50%였는데 지금은 60%를 올렸어요. 2019년에. 자, 그래서 두텁게 보호를 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걸 수 있죠. 우리 사회에 복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걸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안 그런 것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자, 이거 이제 경총에서 나온 고용보험제도의 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레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의 역전현상이 보인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밌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라는 건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고요. 상한액은 법률로 정해요. 지금 66,000원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평균 임금 60%가 이제 그 사이 어디에 있으면 이걸로 정해요. 근데 보통은 요 최저임금 80%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로 찍히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최근에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의 80%라고 얘기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갑니다. 요 빨간색이에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쫙 올라가면서 지금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붙었어요. 상한도 66,000원이고 하루에 하한도 6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모두가 같은 값으로 받습니다. 대충 65,000원 언저리겠죠. 모두가 같은 값으로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죠. 한 2.9% 올랐습니다. 내년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올해는 10,030원이었어요. 한 300원, 290원 정도 올랐죠. 자,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다시 계산해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했으니까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66,000원. 이제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 그러니까 내가 실업을 해. 그럼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 하한액이 있고 상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이 66,000원이고 66,048원. 상한액은 66,000원이야. 응? 난 뭘 받아요?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되지만. 뭘 받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가게 됐죠. 정의가 그렇게 돼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액을 올리면 되죠. 자, 그래서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66,000원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68,100원으로 올라갔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하한액이 넘어가니까 상한액도 같이 올려준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대충 이 사이 어딘가 받아요. 한 67,000원짜리 받겠는데 대충 이 사이에 받는 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업급여가 상한액이 올라갔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뭐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아까 제 최저임금 말씀드렸지만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대략 10,03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96,270원, 대충 210만원 정도가 나와요.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자, 이런데 실업급여를 하한액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받으면 얼마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니까 최저임금보단 낮겠네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은 4대 보험을 포함한 세금을 띱니다. 21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택스 세금을 빼면은 187만원 정도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손에 쥐어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192만원을 받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사실상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세금을 제하고 나니까. 일해서 최저임금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게 금액이 더 많다. 레포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에 오히려 세후 소득이 감소하더라. 그럼 누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가겠냐. 하다가도 조금 하다가도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는 거죠. 당연히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인센티브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쉬어야 돈을 더 맞게 만드는 거니까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최대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근로의욕 상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총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자.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80% 하한액을 없애고 평균임금 60% 그리고 법정 상한액을 하자. 평균임금의 60%를 해서 일해야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안이 있고요. 아니면 최저임금의 60%를 아예 하한액으로 80%인데 60%로 하한액을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뭐 이런 의견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기준 기간과 기여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실직전 1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을 내야 됩니다. 180일 이상 거의 한 6개월이죠. 일을 했어야 돼요. 그걸 기준기간, 이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그러고 기준기간 중에 기여기간이 180일 정도, 통상 한 7개월 정도 되죠. 그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영업일일 테니까. 대충 18개월 중에 7개월이니까 한 38% 정도는 근무를 해야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하냐? 만약에 제도는 좋죠. 제도는 좋은데 이걸 또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니까. 이걸 악용을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8개월 중에 7개월 일하고 쉬고 실업급여 받고 7개월 일하고 쉬고 실업급여 받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된다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한마디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의 문제. 제도는 참 잘 만들어 왔는데 그걸 또 이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반복수급자는 얼마가 되냐?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37만 7천 명입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1만 3천 명이 찍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전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아래 퍼센트가 있죠. 2024년 기준으로 28.9%는 반복 수급한다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됐건 사회가 됐건. 120만 명은 1회 수급을 하는데 거의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뭐 물론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또 들어갔는데 일하다가 뭐 해고가 된다든지 들어갔는데 일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쉬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문제는 악용하는 소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2024년 기준으로 2만 2천 명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세 번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했다 2만 2천 명이 20일에를 한 사람도 있다고 나오던데요. 20일에 뭡니까? 축가 친구들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나와서 실업급여 받고 실업급여 끝날 때 다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업급여를 21일에를 반복 수령했는데 9,600만 원을 받아가더라 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제도를 참 잘 만들어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업주도 이걸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몇몇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받지 말고 국가에서 받는 걸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뭐 일하다가 야 좀 쉬어라 너 가서 이러고 저 월급 받아야 되는데요. 실업급여로 받아. 그냥 4개월 5개월 뭐 받다 와. 인건비 보존을 한다. 사업자 근로자가 합의로. 그 다음에 한 뭐 다 받았어 또 해줘갖고 일 시키고 또 가서 실업급여 받고 최대 같은 사업장에서 20일에 또는 뭐 2회, 3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사업자 근로자가 합의로 사업주의 양해가 아니면 근로자의 양해가 필요한 거겠죠. 20일에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뭐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가 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악용하는 케이스가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2025년 9월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실업인정지침을 배포합니다. 반복적인 수급자는 최대 50% 감액 법안을 재추진. 왜 재추진이냐면 이미 2024년인데 잘 통과가 안 돼서 했다가 어떻게 잘 안 돼? 했다가 잘 안 돼. 재추진인데 2025년 9월 지금도 아마 재추진일 겁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됐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이 짧은 그래서 이 실업을 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잘 실업급여로 보존해주는 나라에 속하는데 왜냐면 18개월 기준으로 7개월 일하면 나오잖아요. 한 40%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24개월 기준으로 12개월 일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를 일해야 되죠. 뭐 독일도 40%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비교적 잘 만든 제도인데 요 기간이 짧은 거를 이용을 해서 18개월, 7개월이 짧잖아요. 저 그걸 짧은 걸 이용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실업급여 타기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실업급여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가?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을 한다든지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줄인다든지 이런 합리적 유인의 구조가 필요하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물론 교수님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나쁘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어막도 있는데 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다. 지금은 120일에서 270일 주잖아요. 유럽 선진국은 더 길다는 거죠. 1년, 2년 이렇게 주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주는 기간이 짧다. 또 유럽 어떤 나라들은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준다. 대한민국은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회사가 해고하거나 뭐 그래야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소득체계에 대한 방어막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게 가끔 외신에서 나오잖아요. 실업급여만 받고 뭐 10년을 집에서 뭐 나오지 않고 장기간 취업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유럽 신문을 보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막는 도덕적 케이는 방어막이 있는 제도니까 나쁜 제도는 아닌데 악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2027년부터는 자발적 이직자들도 이제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자발적 이직자 이거 왜 만들었냐? 자기 들어가 봤어. 내 첫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야 너 처음이지? 아 그러면은 한 번은 봐줄게. 들어가니까 직장이 너무 거지 같아. 에이라 하고 뛰어나왔어. 근데 내가 자발적 나오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야. 경력과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 이직자로 한 번은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고용보험이 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까지 더 넓게 포함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는 개편 중이고 또 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뜨거운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실업급여를 드려야 되냐? 이것도 뜨거워요. 현재 고용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은 안 드려요. 65세는 은퇴잖아. 우리나라 은퇴 연령인데 공식 은퇴한 다음에도 직장을 생겼다가 직장이 안 생기면 실업급여를 지급 드려야 되냐? 이게 또 굉장히 뜨거운데 만약에 드려야 된다면 연간 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논의만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게 이제 없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장 보험을 계속 이 복지를 두텁게 늘리다 보니까 지속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는 거 지금처럼 악용하는 케이스를 잘 막아야 이제 건전한 제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